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6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두 주 새 4번째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비핵화 협상에 조속한 재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미한 관계의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크게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6일 새벽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에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 7월 이후에만 벌써 네 번째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이후에 두 주 사이에 네 번을 했으니까요. 일주일에 두 차례씩 한 격입니다.
예.
아,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미사일 관련 도발을 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11월 말에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끝으로 그동안에 지난 5월까지는 한 차례도 시험 발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전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주에 두 차례씩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됐던 어떤 것이 그 발사체가 됐던 두 번씩이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차례 7월 이후에 발사했는데요. 7월 25일 그리고 7월 31일 각각 호도반도와 원산에서 발사를 했고요. 또 8월 2일과 그리고 이번에 8월 6일 이렇게 두 차례인데요. 영흥반도에서 8월 2일 날 발사했고요. 6일에는 과일군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장소도 다 달랐고요.
예.
또 이번에 그 주목되는 거는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그 발사체와 미군과 한국군 당국이 규정한 발사체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
이 7월과 8월 네 차례 발사에 대해서 매 차례 두 발씩 발사를 했지만요. 그 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전부 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북한 측은 두 차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형 방사포를 두 차례 시험 발사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측과 이 미군 한국군의 그 말하자면 발사체 성격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 또는 그 유도탄을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 유형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사를 서해에서 해서 동쪽으로 발사한 것도 뭐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이현철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총 8발의 미사일을 7월 25일 이후에 발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6발은 모두 동해안과 또 인접한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6일 날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의 황해남도 과일군 지역에서 내륙을 가로질러서 동해안을 향해서 쐈습니다. 서해 쪽에서 내륙을 가로질러서 동해안으로 발사를 한 건데요. 이는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동식 발사대는 시간 또 장소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또 북한이 세 차례 연속 동해안에서 발사를 하다가 서해안 지역으로 옮겨서 발사를 한 것을 두고 시험 발사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발사체 가운데 한 발을 수도 평양 인근의 상공을 통과해서
예.
발사를 한 것을 보면 안정성이 어느 정도 그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일 그 발사체가 평양 상공에서 이렇게 터지기라도 했다면 큰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북한이 과거에도 동해안에서 시험 사격을 통해서 명중도라든가 정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서쪽 끝으로 이동해서 최대의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신형 방사포다, 미사일이다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쏜 것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는 겁니까?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측의 주장과
예.
또 한국군과 미군 당국의 분석이 틀립니다.
예.
그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북한 측이 주장하는 대로 방사포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맞을 것이다. 북한 측은 한 차례 그 사진까지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보면 이제 다단도 말하자면 그 다연발 로켓 발사체가 있었는데요. 그 발사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북한 측이 얘기하는 방사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예.
있습니다. 다만 이게 방사체 또는 그 신형 전술 유도탄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렇게 약간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말하자면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이었고요. 이것의 특징이 그야말로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유형의 비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발사 지점부터
예.
낙하 지점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과 달리 그 방사포의 경우에는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합니다. 마치 여객기가 비행을 하듯이.
예.
그 대신 그 특징에 있어서는 탄도미사일이 속도가 엄청 빠른 것과는 달리
예.
저고도로 날면서 속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방사포라고 주장한 것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예.
것이었습니다.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장까지 날아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낙하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갑자기 고도가 상승되는
네.
전문가들이 풀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특성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석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방사포일지 또는 탄도미사일로 봐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 일부 그 미사일 전문가들은 방사포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면 이것을 탄도미사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기적으로 봐서 미한 연합 연습 이틀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발사가 군사 훈련을 염두에 두고 쏜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자체가 그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여놓은 합동 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한국은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예.
이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일종의 워게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군사 연습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측 회의에서도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8월에 열릴 예정이던 이 전쟁 연습 한미 간의 이 워게임이 연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규모나 이런 것들을 축소했지만 예정대로 실시가 되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훈련이 방어적 훈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측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특별히 이렇게 뭐 군사 연습을 염두에 두고 쏘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20일까지는 그러면 또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분명하게 이번 발사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연합훈련이 끝나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불만의 표시였던 아니면 무력 시위든 그 말하자면 그 위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말하자면 발사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래서 위력 시험 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북한 매체들에 보면은 이번에 그 말하자면 이 시험 발사를 통해서 신현 전술 유도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그리고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사진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 발사를 다 마치고 말하자면 이것이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 그리고 더 이상의 시험 발사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제 훈련이 끝나는 기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반응은 어떤가요?
네, 청와대는 상당히 우려 섞인 그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지난 2일에 그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그 청와대에서 그 정용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그 청와대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 발표한 그 브리핑을 통해서도
예.
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그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반응이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6일 발사는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에 과민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에스퍼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The key is to keep the door open for diplomacy. The president had a good meeting last month or so with President Kim Jong-un. And we're not going to overreact to these, but we monitor them. We watch them closely.
네, 6일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여 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북한을 면밀히 감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쏘는 단거리 미사일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번에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이 북한이 잇따른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든 또는 미북 협상에서든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안보리에서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위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은 세계 어느 나라든 다 하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약속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중단하겠다. 시험 유예를 언급했던 거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지
예.
단거리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나오는 이번 네 차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한 미국의 반응인데요. 결국은 이런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행정부 내에서 누구보다도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들의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 매파 중에서도 매파로 꼽히는 볼튼 보좌관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5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와는 완전 다른 겁니다.
예.
당시 볼튼 보좌관은 그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입장을 바꾼 건데요. 6일에도 볼튼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기로 북한이 합의를 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9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 한 그 배경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죠.
예,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친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9일 나온 발언인데요. 전날 받았다고 했으니까 8일입니다.
네.
이 8일이라고 하면은 6일 그 발사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에서
예.
이틀 뒤고요. 또 최근에 말하자면 북한이 계속해서 신형 말하자면 발사체 시험 발사를 하는 국면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의 접촉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의 이런 단거리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문제 삼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네네.
북한 또한 이런 그 연합군사훈련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발사체를 연달아 발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Very beautiful letter.
예.
매우 아름다운 서한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요. 물론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어느 정도 분량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이 친서가 무려 세 장 분량에 달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친서에 의례적인 인사말 만을 담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지금 이제 그 지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있고 또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한반도 문제 관계국들이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7일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그 기자들의 평론 요구에 북한의 관련 동향과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중국은 관련국들이 쉽게 오지 않는 긴장 완화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각국은 대화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각국의 정상들이 달성한 공동인식을 조속히 실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와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그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 북한의 발사를 두고서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과 연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그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의도를 좀 분석해보죠.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만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겁니까?
꼭 그것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화라든지 또는 성명, 논평 등을 보면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그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데 대한 그런 불만의 표출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경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 그 이상의 다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측이 새로운 형태의 말하자면 신형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미국과의 협상이 이제 다시 재개되는 국면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실전 배치에 가까운 정도로 말하자면 성능 시험을 완성해 놓겠다라는 신형 무기 개발과 신형 배치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북한 측의 성명들에 따르면 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신형 무기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한국 정부가.
네.
그러면서 북한의 조평통의 그 담화를 보면 과거 보수 정권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어떤 그 후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는 신형 무기체계의 개발 플러스 거기에 미국과 북한에 대한 불만과 강한 경고의 의미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아무런 말하자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이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반입 등이 첨단 무기 구매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민감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한국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한국이 올해 본격 도입을 시작한 F-35A 스텔스 전투기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예.
이 전투기는 그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 장비에 포착되지 않는 그런 그 전투기입니다. 즉 목표물만 정해지면 아무도 모르게 침투해서 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은 이런 그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자산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아, 북한이 그 한국의 그 첨단 무기, 특히 그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 비난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앞서서 그 한국이 F-35A를 도입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그 북치무리한 무기다 이렇게 맹비난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런 무기들을 그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특별한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뭐 실무 협상이 곧 뭐 열리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미국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 채널을 통해서 실무 협상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뉴욕 채널을 통해서 실무 협상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아,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직접 나서서 아, 북한의 최선희 아, 외무성 제1부상에게 대화를 요청해도 아, 북한 측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 대화를 진전시키거나 아니면 대화 아,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 앉을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 물론 아,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에도 아, 북한 측과 계속해서 아, 말하자면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당시에도 북한은 아, 그런 특별한 접촉이나 서신 교환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끈은 계속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작 실무 차원의 어떤 아, 접촉이라든지 논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점점 더 아,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바로 그것이 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앞서서 말씀드린 친서를 보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차원의 아,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회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아, 북한의 오랜 입장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 자, 얘기를 조금 돌려서요. 북한 외무성 담화를 보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겁니까?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서 다시 핵 보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보낸 것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새로운 길이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북한에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보다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새로운 길이라는 말은 그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이런 그 전제를 붙이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될 수도 있다. 상당히 꼬인 말인데요.
예.
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어떤 그 자체적으로 먼저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 위원장 이런 발언 이후에 그 다섯 차례 정도 그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 모색 발언도 나왔는데 이때도 그때마다 그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사실 새로운 길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측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기다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일단 올해 말까지는 북한이 그 협상의 결렬이라든지 협상의 판이 깨졌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라 이런 얘기고요.
예.
이미 새로운 길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또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서 새로운 길을 거론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길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길 언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앞으로 수주 안에 미북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미한 연합 훈련이 끝날 때쯤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 점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시간표를 보면 지난 6월 30일에 그 판문점 회동에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북한은 오히려 그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양측에서 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그 입장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연합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미북 간의 어떤 그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도 수주 안에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미한 연합 군사 훈련도 비슷한 시기에 끝나는 점에서 미북 간 협상 재개에 대한 그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또 일각에서는 그 지금 그 미국이 어떤 그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요구에 상응은 어떤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 그 실무 협상 재개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참 그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 8월 15일 광복절 이때를 기해서 뭔가 이 문 대통령이 어떤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하지 않을까 뭐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근데 사실 그 8.15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일제 그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한반도가 맞이한
예.
그런 날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그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예.
특히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상당한 그 여러 분야에서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풀리지 않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이럴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다만 비핵화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언급들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그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현 상황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지금 주고받기식 또는 단계식으로 가느냐 단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주장했고 요구했던 대로 일괄 타결식 빅딜로 가느냐 이 부분이 큰 말하자면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서 말하자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단계적인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말하자면 문제가 좀 이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고받기 식의 협상에 대한 그렇다면은 이 교착 상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또 굉장히 관심을 갖는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소식인데,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했으며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주한미군 숫자는 3만 2천 명이 아니고 2만 8,500명이고요.
예.
또 특히 그 82년간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 이 발언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위비 추가 인상에 대해서 협상이 시작됐다. 이 점을 그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정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협상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방안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SMA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공화당과 민주당이 약간 그 차이가 없지 않은데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고요.
네네.
다만 너무 지나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네.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
예.
또 더더군다나 미국과 한국의 그 굳건한 동맹관계를 또 북한 핵 문제를 생각할 때
네.
마치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 정부를 너무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 말하자면 핵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동맹 간의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이 되고 또 한국 정부를 어려운 위치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뉴스가 이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이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를 원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한다는 걸까요?
네. 에스퍼 장관의 이런 발언이 3일 날 나왔습니다.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시드니를 방문 중이었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고려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 몇 개월 내 배치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나온 이날은 그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라는 이 조약을 파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이 됐고요. 특히 그 새로운 그 배치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그 반향 또 반응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결론적으로 에스퍼 장관은 7일에 와서 아시아 어느 국가에도 미사일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은 먼 시점의 이야기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라도 초기 운영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단은 그 논란은 가라앉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미국이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 그리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요가 수업을 듣다 보면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왼쪽으로 치우치는 동작을 하면 곧 넘어질 것처럼 몸이 흔들리는데요. 그럴 땐 오른발에 힘을 주라고 해요. 그게 체중을 분산시키는 방법이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때 반대쪽에 의식적으로 힘을 주는 것. 평일에 너무 치우칠 땐 주말에도 힘을 실어야 해요.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칠 때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균형을 잘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닐 영이 부른 하트 오브 골드 들으셨는데요. 당신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날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광부였답니다. 한 번도 표현한 적 없지만 순수한 마음을 계속 찾아 헤매죠 라는 가사의 Heart of Gold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포크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1960년대 초반 미국 서부에서 유행했던 이 파도타기를 소재로 만든 대중음악, 서프 뮤직이 붐을 이뤘다면 이 동부에서는요, 포크 음악이 널리 퍼졌었어요. 이 포크송의 유행을 이끌었던 선두주자 하면 바로 피트 시거, 그리고 또 그의 그룹 위버스, 또 우디 거스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디 거스리가 부른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종종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이리저리 힘든 여행을 해왔다고 노래하는 Hard Traveling 듣고 올게요.
Hitting some hard traveling, I thought you knowed. I've been hitting some hard traveling way down the road. I've been having some hard traveling, hard rambling, hard gambling. I've been hitting some hard traveling, Lord. Hitting some hard rock mining, I thought you know. I've been leaning on a pressure drill way down the road. Hammer flying, air hole sucking, 6 foot of mud and a sure been a mucking. I've been a hitting some hard traveling, Lord. I've been a hitting some hard harvesting, I thought you know. North Dakota to Kansas City, way down the road. Cutting that wheat, stacking that hay, trying to make about a dollar a day. And I've been a-hitting some hard traveling, Lord. I've been a-working that Pittsburgh steel, I thought you knowed. I've been a-dumping that red hot slag away down the road. I've been a-blasting, I've been firing, I've been a-pouring the red hot iron. Been a-hitting some hard traveling, Lord. Walking that Lincoln Highway, I thought you knowed. I've been hitting that 66 away down the road. Heavy load and a worried mind, looking for a woman that's hard to find. And I've been hitting some hard traveling.
우디 거스리의 하드 트래블링 듣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이 포크송에 대한 느낌 좀 아시겠어요? 이런 풍의 음악들을 포크송이라고 불렀대요. 이 노래를 부른 우디 거스리라는 가수에 대한 얘기 잠깐 또 나눠볼 텐데요. 이 우디 거스리는 싱어송라이터였어요. 이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직접 만들고 부르는 그런 가수를 싱어송라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이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주의 작은 마을 오키마에서 1912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누나를 잃게 되고요. 어머니마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 가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런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우디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거리에서 하모니카 그리고 기타 또 민요들을 배웠고요. 그런 시간들이 우디 음악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1944년 그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This Land Is Your Land라는 노래가 이 미국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 노래는요. 새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에 미국인들이 뽑은 20세기의 명곡 가운데 한 곡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어요. 제2의 미국의 국가로 통하게 된 This Land Is Your Land.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멋지고 풍요롭다는 미국이 당신들만의 땅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땅이라고 노래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This land is your land 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the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As I went a-walking that ribbon of highway, I saw above me that endless skyway, saw below me that golden valley.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rambled and I followed my footsteps to the sparkling sands of her diamond deserts. All around me a voice was sound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en I was strolling, and the wheat fields waving, and the dust clouds rolling. The voice was chanting as the fog was lift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en I was strolling, and the wheat fields waving, the dust clouds rolling, the voice coming chanting, and the fog was lift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우디 거스리의 This Land is Your Land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이 1940년대의 미국 느낌 좀 느껴지세요? 우디 거스리가 이 곡을 처음 녹음하게 된 건 1944년인데요. 하지만 이 곡을 쓴 건 그것보다 4년 전이래요. 1940년인데 이렇게 작곡된 This Land is Your Land라는 곡은 수동 인쇄,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인쇄하는 수동 인쇄 소책자의 악보를 인쇄한 형태로 대중들의 손에 전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작은 책의 가격 얼마였는지 상상이 되세요? 25센트였대요. 미국에서 흔히 마시는 탄산 음료 중에 코카콜라라고 있어요. 지금 한 병에 1달러 99센트, 약 2달러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음료병이 있는데 1940년에는 그 한 병 가격이 5센트였다고 해요. 거의 80년 만에 한 40배 정도 가격이 오른 셈이네요. 이 우디 거스리의 This Land is Your Land 곡이 수록되어 있는 책자 하나 사려면 투자해야 했던 25센트, 그 시대의 25센트, 콜라 그 시대의 5병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금액 정도죠.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이 미국 경제도 많이 어려웠던 시대예요. 1940년대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사람들에게 25센트의 위로가 전국적으로 불티나게 전해지게 됩니다.
Put it there, boy. We'll show these fascists what a couple of hillbillies can do.
오늘은 미국 포크 음악의 시초 우디 거스리 음악으로 함께했는데요. 끝으로 자유주의와는 반대가 되는 형태로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파시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 All You Fascists Bound to Lose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 means. But first, we'll listen to a conversation Jason and Mike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Oh, nice.
Their performance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d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Oh, bummer.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너 어제 음악회 갔었다며. 어땠어? 라고 묻자 마이크가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어, 맞아. 우리 지역 밴드였는데 공연 정말 대단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이슨이 Oh, nice.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It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s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공연을 하도 멋지게 하니까 관객들이 연주를 더 청해서 듣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뜨지 않았어. 하지만 사회자가 공연이 끝났으니 다들 돌아가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제이슨은 Oh, bummer. 아휴, 다들 실망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Oh, nice.
Their performance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d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Oh, bummer.
Today's phrase is Elvis, E-L-V-I-S.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 This phrase is said to mark the end of a show. So it simply means that the show is over and the audience should go home. Elvis has left the building은 공연이나 진행 중이던 일이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표현에 나오는 Elvis는 미국의 가수 겸 영화배우 Elvis Presley. Elvis Presley를 말하는데요.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대중예술인이었죠. 빼어난 외모에 뛰어난 노래 솜씨 그리고 열정적인 춤 실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연을 끝내고 나올 때면 관객들이 노래를 더 듣고 싶다고 환호를 보내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 관객들을 진정시키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공연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뜻으로 Please, young people, Elvis has left the building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연이 어땠을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So remember that the phrase Elvis has left the building is used to mark the end of a show. 이젠 Elvis has left the build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